많은 현대인들의 바람이자 목표이자 애증관계인 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물어보러 우리나라 대표 의학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의 우창윤 선생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 의학 채널에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근데 메타 스마트 글래스를 딱 장착하고 나오셨네요.
아, 또 미키 채널의 또 그 이미지가 워낙 또 스마트하기도 하고요. 제가 또 얼마 전 눈이 약간 다쳐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안경 쓰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왜 자꾸 살이 찔까? 그거부터 궁금해요. 살찌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사회는 워낙 큰 문제고. 네네. 근데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동물들은 비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도요, 동물이랑 자연 발생적인 비만율은 비슷했거든요. 보통 5%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잉여 식량이라는 게 있어도 배부르면 그만 먹고 배고프면 먹으니까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만율이라는 건 별로 없었는데, 한 197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비만에 대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너무 개인의 탓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지는데 그거 못해서 살찐다.
그 니 책입니다.
1970년대쯤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미국에서 비만율이 확 올라갔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인종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갑자기 게을러졌냐, 갑자기 많이 먹게 됐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은 요즘이 더
점점 나오고 있죠. 네. 결국 강물은 길대로 흘러가잖아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대사의 길이 점점 개인들을 살이 찌게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결국 큰 인구 집단으로 보면은 비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이거를 마치 현대의 어떤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유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의학자들이, 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비만 유발 환경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인구 집단을 이렇게 한 50만 명을 딱 놔두면은 비만으로 대사가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주변에 너무 늘씬하고 자기 관리 잘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살이 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30대 한 중반 이쯤 되면은 빵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은 생활의 변화가 딱 생겨요. 그때쯤에 일단 이 직장에서의 일이 굉장히 고되고 스트레스풀하죠. 눈치도 갑자기 봐야 되고, 보통 앉아서 일해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막 원시인처럼 막 사냥하러 나가거나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한자리에 계속 앉아있게 되잖아요. 활동량이 줄어들죠. 저희가 그 쥐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좁은 공간에 가둬놔요. 그러면 쥐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자기 막 과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고 가만히 좁은 공간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가할 시간이 없고 어떤 바깥에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적인 조건만으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업무적인 것도 굉장히 경쟁적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이 우리 인간이 이 관계에서 사실 좀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막 상하 관계가 되고 막 경쟁을 해야 되고 하면서 이 관계에서도 좀 유대감 같은 걸 받지 못하죠.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
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 뭐가 나오냐, 초과하고 싶으면 광고가 나와요. 초과하고 싶으면 아주 계획되어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비해서 그 회사의 어떤 이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의 그 도파민과 엔돌핀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은 개체가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는 어떤 케미컬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약간 못 느끼게 돼요. 풀리는 건 아니에요. 네.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TV만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맨날 나오는 게 그런 초과하고 싶은 광고거든요. 유혹이 생깁니다. 실제로 먹으면은 진통제처럼 통증이 경감돼요. 그러면 사이클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못 움직여서 답답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고, SNS와 사실 OTT도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SNS, OTT를 달리면서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생활 양식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진통제처럼 소비하는 것들은 또 나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OTT나 초과음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과음식품은 우리 안에서 내성과 금단을 만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총량을 늘려요. 그러면 또 이거를 먹게 돼요. 혼자서 그런 생활 양식을 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참 슬프게도 네. 직장인 모습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은 꼭 이제 배 나온 한 30대, 40대 남성분 네. 이런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게 네. 그게 좀 슬픈 현실이라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의 미국 모습을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흑백 영상을 칼라로 복원한 네.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요?
가나의 시대.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사는 환경이나 이게 지금처럼 계속 앉아있고 가공식품 먹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자기관리를 잘하고 습관이 좋아서 그렇게 날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말랐던 건데 네. 지금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살이 찝니다.
네. 자 그럼 네. 이제 이런 살이 찌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쩔 수
맞아요.
없어요.
네.
거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이 그럼 살이 찌는 게 정말 그렇게 안 좋을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슬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 나는 차라리 행복한 비만이 될래 막 이런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아 나는 그냥 행복한 도박 중독자가 될래, 나는 그냥 행복한 마약 중독자가 될래. 나답게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도파민을 얻으며 사는 삶이 결국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비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데서 보통은 이제 초가공식품에 의해서 이제 도파민과 엔돌핀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은 이 케미컬에 의해서 나의 어떤 동기와 보상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이것을 위해서 나의 아주 많은 삶의 행동 양식들이 결정이 돼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 마실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신에 가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런 케미컬을 하면 할수록 기저의 도파민 수치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처음에는 할 때 즐거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안 할 때 고통스러워서 하게 돼요. 뭐 초가공식품이나 어떤 SNS 중독이나 다 비슷한 기전을 가져요. 처음에는 와 이거 뭐야 가 되지만 나중에는 안 할 때 공허하고 권태롭거든요.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한 20층까지 올라가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 많은 분들이 조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폰을 껴서 쇼츠나 릴스를 봐요.
맞아. 뭐 딱히 솔직히 볼 것도 없는데 네. 저희 어릴 때 스마트폰 없던 시절 생각해보면은 엘리베이터 탈 때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쵸?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네.
그렇게 일상이 권태로워지고 너무나 좀 적막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게 저는 이런 비만이 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 질병이 너무 올라가요.
네.
오베스티 팩트시트라고 이제 비만학회에서 내는 걸 보면은 모든 그 어떤 대사질환과 암들이 리니어하게 같이 올라가요.
정밀한 게 확실하게 네. 나오나 보네요. 이건.
그래서 이제 아예 비만학회에서는 비만병이라고 작년부터 좀 지칭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비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경하게 보는 것 같아서 비만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건강 수명도 너무 낮아져요. 실제 미국은 2012년 이후로 평균 수명이 조금 내려가서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평균 수명은 82세가 넘었는데 건강 수명은 60대예요. 그러면은 뭐 15년, 20년의 시간을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나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앞단에 있는 비만이라는 거예요.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냐 이게 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진짜 공감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Outlive라는 네. 책을 읽었는데
네?
의학을 1, 2, 3단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은 아픈 거 신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그거를 깨달은 게 1.0이고
네네.
2.0은 균을 발견한 거.
아.
균을 발견하고 네네. 백신이 나오면서 네네. 치료가 가능하게 한 게 2.0이면 3.0은 우리가 얘기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헬스 스팬을 늘리기 위해서
맞아요.
개인화된 치료를 하는 게 3.0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오래 살고 싶은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 헬스 스팬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질병을 앓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 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암을 극복했어 보다 애시당초 암을 안 걸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좀 체감을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 집이 아니라 어떤 요양원 같은 지하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지내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기초적인 활동들 먹고 뭐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느냐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35세 이후에 비만했던 많은 분들이 이후 65세 이후에 노쇠가 빠르게 더 진행이 되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신체 기능이 낮아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세대는 추후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 인구가 많아진다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도와줄 그 다음 세대가 있느냐, 비용적으로도 혹은 인력적으로도
그렇네요.
이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할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이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왜냐면 흐름 자체가 지금 비만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회를 바로 바꾸기엔 좀 요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특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각자가 좀 해야 되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은 외모적인 요소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래야 내가 예뻐 보이고 옷을 입어도 예쁘고, 근데 훨씬 더 깊은 면이 있네요 다이어트에는.
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네. 어떻게.
아, 그쵸.
네,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근데 운동해라, 음식 조절해라,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다른 요소들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요즘 다이어트 하면 정말 많이 듣는 게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비만 유발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개인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적이 너무 많을 때는 좀 균일하게 대응을 하지 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후방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게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제 핵심적인 거 하면 3M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 주신 밀과 모빌리티 그리고 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먹는 것과 활동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멘테이션이고, 이 멘테이션이 뭐냐, 수면과 마음 챙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세 개는 독립적이지만 상호작용을 받아요. 말씀 주신 수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을 못 잔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지금 그런 사람 많으니까.
맞아요.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나 어제 5시간 잤어. 그냥 끄덕끄덕 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뭐 한 100년 전이었다, 150년 전이었다. 그러면은 너 지금 무슨 일 있어?
아...
이게 나올 테고, 만약에 이게 원시 사회로 갔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부족이 뭔가 먹을 게 부족해서 잠을 줄여야 좀 되는 정도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그 위급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동물들은 잠을 줄이지 않아요. 먹을 게 충분하다면은 식량이 부족해서 여기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수면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나 사냥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을 때 우리 몸의 딱 대사가 딱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 어차피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 승부 보지 못하면 어차피 우린 죽어.
어차피 끝이니까
와. 그런 상태 우리 몸을 만드는데 박사님. 우리 피 속에 에너지들이 다 올라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혈관의 지방산도 많아져요. 이건 뭐냐, 근육이 쓸 에너지를 항상 빠방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대사질환 상태예요. 그래서 뭐 혈당도 올라가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도 올라가고 에너지가 항상 혈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달달한 것과 기름진 것에 대한 갈망이 올라가요.
아, 잠을 못 자면.
네. 근데 이게 탄수화물과 지방에 대한 갈망을 올리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공급원이고, 지방은 어찌됐든 간에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또 생존에 유리한 이 두 가지 식재료에 대한 갈망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이 갈망만 올리는 걸로는 사람들이 겁이 많잖아요.
네.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또 절제력을 낮추고 충동성을 올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먹었을 버섯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는 먹게 만들어요. 뭐 이거 어차피 안 먹으면 죽어. 높은 곳에 있는 과일 따로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충동성을 올려요. 그리고 실제 그런 걸 먹었을 때 보상도 올리고. 어차피 2판 4판이니까 이 인간으로 하여금 먹거리를 위해서 좀 죽음도 불사하고 항상 피 속에 대신 에너지 빠방하게 넣어주고 이런 상태로 몸을 만들거든요.
아, 제가 이 얘기 듣고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잠을 무슨 이유든 잘 못 잔 날은 아침에 엄청 먹을 게 땡겨요.
맞아요.
그래서 왜 여행 가서 그 시차 때문에 잠 잘 못 잔 날을 아침에 호텔 뷔페 가면은 머핀이랑 팬케이크랑 이런 거 엄청 땡기거든요. 이거가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런 거에 대한 갈망 자체가 올라가고 충동성이 올라가니까 이거 먹어야지 이거여서 거기에는 뭐 참고 뭐 자시고 나를 좀 생각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리는 이런 반사적인 행동들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잠 못 잤을 때 땡기는 것들이 파프리카, 오이, 당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네.
아까 말한 대로 네 친구들은 당근 먹어도 너는 고기 뜯어 먹어야지. 약간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올라가는데 현대사회는 이런 또 개인들의 수면 부족 상태에서 올라가는 식욕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을 해요.
그렇네요.
굉장히 달달해 보이고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들도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은 설탕을 넣으려고 할 때 탄산의 맛을 넣으면은 설탕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었을 때 이런 그 에너지의 보상을 많이 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 못 잔 상태에서 콜라 같은 걸 마시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혈당이 올라요. 그럼 여기에서 엄청난 보상감을 느껴요. 잠 못 자서 콜라 마시면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20년 더 됐죠. 이제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8시에 출근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피곤하잖아요 직장인들이.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하러 이제 뭐 7시 반 8시에 이제 회사 앞을 지나가면은 꼭 회사 앞에 어떤 아저씨가 토스트를 네. 계란에 이렇게 쫙 튀기면서 설탕을 거기다가 엄청 뿌려요. 에이. 그거를 못 지나가요. 에이. 먹어야 돼 이거 무조건. 에이. 에이. 너무 땡겨 그게.
그게 진짜 무서워요. 이 잠 못 자 상태에서 먹었을 때 이 예상보다 높은 칼로리 보상이 확 있어 버리면은 진짜 빵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몸이 원래 쓰면은 쓸수록 그게 발달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보상이 있네 이러면은 이 경로가 계속 활성화가 돼서 잠만 못 자면 이제 그게 생각나는. 아,
다음날 또 먹고 싶은 거네.
이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진짜 문제죠. 현대인들이 또 잠을 자는 게 제일 좋고요.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내가 어떤 것들로 나한테 충분한 포만감을 줘야지를 좀 미리 계획해 놓는 게 좋아요. 내일 아침에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잠 못 자고 다음날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내일은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일 텐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신에 내일 아침에는 이런 걸 먹어라. 뭐 그 어떤 그릭 요거트에 계란에 견과류를 일단 먹고 시작해라. 네가 그다음 뭘 먹어 상관없는데 일단 이런 걸 먹어라. 근데 그런 걸 먹으면은 포만감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그런 음식에 대한 갈망을 좀 낮춰주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최근에 아이들이 비만해지는데 키가 작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초가공식품을 먹게 되면은 초가공식품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 맛과 좀 중독되는 이런 칼로리적인 요소들에 굉장히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이 좀 빠져있어요. 오히려 미네랄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단 음식을 먹었으면 기대되는 어떤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단 과일에 들어있는 특정 물질이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특정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맛들을 다양하게 먹어주는 것, 자연식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배부르게 먹고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줘서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와줘야 다음날 좀 잠 못 잤을 때 특히 이상한 식욕을 조금은 억제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습관인데 아토믹 해빗의 책을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습관이 뭐냐. 내가 A를 하면 나는 B를 하는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면은 설탕 겁나 뿌린 토스트를 먹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를 하면은 그냥 나는 자동으로 얘를 하게 되고 네. 얘를 안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를 했으면 B를 하는 거를 거기다가 C를 넣으라는 거예요.
아 차라리.
차라리. 그래서 내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출근할 때는 차라리 과일 스무디를 먹어라.
그러니까 뭘 먹는 걸 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탕 뿌린 토스트를 먹고 싶으면은 과일 스무디.
계란도 같이.
네네 뭐 네, 그렇게 다른 거를 네. 넣어주지 않으면은 네, 네, 네. 이 습관을 고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네.
네. 뭔가를 하는 게 낫고 특히 이거는 보통은 3, 4일만 지나가면은 그래도 사이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긴 합니다. 4일째가 보통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데 그 네 번째 벽을 깨트리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 올 수가 있고 그게 또 이 수면에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게 첫 번째지만 못 잤을 때 대처법을 익히는 것도 현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네요.
네,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럼 저희 습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습관을 가져보면 좋다라는 게 또 있을까요? 추천하시는?
제가 진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왜냐면 바쁘잖아요, 현대인들.
맞아요.
너무 바빠서 헬스장 가는 시간 솔직히 있고 왔다 갔다 이거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특정 행동과 연결 지어서 하기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식후에 20분 정도씩 걷자. 근데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우리가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 혈당이 주로 가는 곳은 지방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지방을 꺼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한번 돈을 은행에 입금해 버리면은 지금 좀 ATM기도 없다. 그럼 일단 은행을 가가지고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번거로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방에 저장되면은 이걸 꺼내 쓰는 데는 또 다양한 어떤 호르몬들이 필요하고요. 이 호르몬들을 또 개시하기 위한 자극이 필요해요. 중강도 이상의 긴 유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내가 바로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 올라간 포도당들의 경로가 지방이 아니라 아니라 바로 근육으로 가게 돼요. 바로 소모가 돼요. 그렇게 돼서 그냥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보다 식후에 걷는 거는 혈당 조절의 효율도 한 12% 이상이 더 좋고요. 특히 약간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을 걷는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후에 뭔가 이 단맛에 대한 갈망도 좀 떨어지게 되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해 주거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혈당이 뚝 떨어지면은 우리 뇌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이러면서 또 막 간식 같은 걸 땡겨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줄여준단 말이에요. 걷는 것 자체 체의 효율도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낮춰주는 효과로 간식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갈망들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인데요.
네, 그러니까 식후에 한 2, 30분? 바깥을 그러니까 괜히 우리 식사 시간이 1시간인 게 아니에요. 우리 밥 솔직히 20분이면 다 먹잖아요.
맞아요.
40분이 남아요. 그 시간에 OTT 뭐라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주변 한 바퀴 걷고 들어오시라.
말씀하신 대로 2, 30분이면 밥 끝나요.
맞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커피숍을 가요.
네.
커피숍을 가서 근데 점심 먹으면 달달한 게 땡기니까
아...
그냥 커피를 안 먹고 카라멜 마키아또 또 하나 먹이 시키잖아요 뭐
전형적인 크락적
달달한 거
네, 네. 전형적인 크락적 식욕
그거를 먹던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비싸기도 해서 편의점을 가요.
아...
편의점을 가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잖아요. 결국은
아, 전형적인 크락적 식욕
결국은 다 당을 먹는다고요.
네,
그럴
네,
때
네.
A를 하면 B를 하는데 B 대신 C를 넣는 거예요.
맞아, 맞아.
B가 편의점이나 커피숍이면은 나는 그거 대신 걷겠다.
네.
직장인분들이 이제 같이 먹는 그룹이 있으면 나는 밥 먹고 나는 빠지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 마시면서 걷자. 식사는 항상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니까 뭔가를 붙이는 게 되게 루틴이 되게 쉬워요. 식사 이후에 이렇게 2, 30분 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배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걷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혈중에 있는 지방산을 많이 써요. 이게 천천히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산을 주로 내놓는 게 또 내장지방이거든요. 직장인들 내장지방이 많잖아요. 걷는 것들을 많이 하거나 이 저강도 유산소를 많이 하면 좀 배부터 좀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배 나온 직장인분들은 꼭 해보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양제랑 다이어트랑 관련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결국에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은 영양제의 성분이 들어있는 어떤 그 자연식품을 가지고 한 것들이 대부분 다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양제라기보다 우리가 좀 먹었을 때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것들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사과, 귤 같은 거에 그 속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당이나 지질을 포합해요. 젤처럼. 젤리처럼 포합해가지고 쑥 내려가주거든요. 흡수를 좀 줄여줘요. 첫 번째.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대장에서 이 장내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내미생물들이 기특한 게 먹고 입 씻지 않아요. 얘네도 뭔가 만들어줘요. 보통 단세지방산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주는데 여러 가지. 근데 이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올라오면은 우리의 몸이 약간 좀 지방을 사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뇌에서는 좀 포만감을 주고 어떤 식품의 선호 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맛이 좀 바뀐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들을 위해서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은데 과일 같은 거를 좀 많이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를 좀 제품화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는.
네, 네. 네. 근데 요즘 실리콘밸리 부자들을 보면 네. 엄청 차가운 데 들어가는 그 기계
프라이어,
있잖아요. 네. 네. 프라이어 같은 기계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하려고도 하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런 기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집에 하나 장만해 놓으신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윔 다이어트라고 이제 네. 우 선생님이 하시는 다이어트 관리 센터라고 네. 하면 되겠죠?
네.
저기 그 있더라고요 기계가. 기술이 발달하면 당연히 그런 기기의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데
네.
이런 게 진짜 여러 가지 조절하고 내가 먹는 네. 거 조절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걷고 이런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부가적인 효과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라이오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냉수욕 같은 거랑 비슷해요. 영하 막 110도에서 170도 막 사이 정도의 이런 저온에 한 3분 정도 짧게 딱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약간 그 순간에 짜릿함이 있어요.
네.
고통이거든요. 페인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이 순간의 페인 때문에 도파민과 엔돌핀을 올려요.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게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인간들이 사실 너무 평온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외부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우리 내적으로 사실 이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건물이라든지 옷으로 이제 대체하고 있죠. 이 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낮은 온도 자극을 주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온도를 올리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열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많은 좀 칼로리를 태우는, 그러니까 갈색 지방 같은 것들, 그런 효과도 있고 염증을 굉장히 낮춰줘요. 그래서 운동 이후에 혹은 비만하신 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염증을 좀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로 해서 도파민이라든지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항노화 그리고 항비만 이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하는 거죠. 고압산소 챔버도 고압산소 자극을 주면은 우리 몸에서 노화된 세포들이나 약간 이런 세포들이 자기 사멸하는, 자가 포식하는 잠깐의 자극으로 든다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항노화와 어떤 생포 재생 효과가 있거든요. 큐밴드라는 것도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먹거든요. 그래서 이 뇌에다가 자기장을 줘서 뇌에 이 불안감을 내려주고 우울감을 좀 내려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먹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좀 해결해줘서 그 먹고자 하는 갈망을 참는 게 아니라 갈망 자체를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테크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죠. 이제.
근데 요즘 다이어트 네. 시장에 가장 핫한 거는 주사죠.
아, 네.
GLP-1이라고 흔히 부르는
네, 그렇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네. 위고비 최근에 위고비? 네. 네. 주 1회 맞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주는 주사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사제를 보면서 좀 말하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네네.
아래에 저희 친구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주사제가 있거든요.
아, 최 원장님.
네, 그래서 보시면서 좀 이야기하면은
아, 그럴까요?
네.
다이어트 주사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장소를 잠깐 옮겨서 우리 엠레드의 최두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엠레드 클리닉에 운영하고 있는 최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우 선생님이랑은 또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교수랑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둘 다 의사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쪽에 둘 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엠레드의 우리 최영자님이 제 얼굴 제모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 얼굴 제모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네. 다양한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라서 저랑은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네. 제가 이 보러 내려온 위고비 네. 지금 있나요?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해요. 위고비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생긴 거는 무슨 저기 마카펜처럼 생겼네요.
맞아요. 네. 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펜 앞에 저희가 이제 주사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용량에 맞춰서 배 부위에 저희가 이제 시술하는
진짜 생긴 거는 보드 마카펜처럼 생겼어요.
바늘이 4개 들어있습니다. 네. 일주일 단위로 4번 맞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가 한 달 치겠네요.
한 달 치고 사실 아마 기존에 다이어트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네. 이 모양이 낯설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삭센다라고 하는 매일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혁신이 일어나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고요. 효과도 훨씬 더 지금 이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도 삭센다를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은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바늘을 끊는 그러니까. 게 쉽지 네.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클리닉이나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해드리면서 다른 어떤 다이어트 관련된 수액이나 시술들을 같이 겸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아. 효과가 얼마나 나요? 일단은 얘는 살을 빼주는 약은 아니고 식욕을 억제해서 안 먹게 해주는 약인 게 맞는 거죠?
어찌 보면은 대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식욕 효과를 넘어서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대사 질환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25% 정도를 빼주는 효과가 있다. 얘를 맞으면 네. 그게 맞을까요? 그 정도가?
네.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 하고 한 6주차 됐는데 지금 네. 제가 6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네. 시술하기 위해서 여러 스터디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평생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이 나더라도 평생 맞을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네. 때문에 네. 이 위고비를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슬로우 에이징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바뀌는 과정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내가 집에서 맞습니다. 혼자 맞을 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까운 다이어트 관련된 의원들이나 클리닉에 가셔도 맞을 수 있고 셀프로도 이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셀프로 맞는 것보다는 맞는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교정과 여러 가지 어떤 주의할 부분들과 함께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의료진께 직접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작용은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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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소화 속도를 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더부룩해요.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가장 큰 부작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근손실이 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환자분들 중에서도 마르신데 또 더 빼고 싶어 하신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처방을 한다거나 저같이 이제 좀 약간 근육량도 있고 네. 살이 찐 분들은 확실히 만족도가 더 높기도 해요. 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손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 살은 빼는 건 좋은데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면은 근육은 진짜 어찌 보면은 에이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근손실 없이 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고비가 너무 좋은 약제이긴 하나 네.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평생 내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젊게 살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가는 그런 변화를 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이 위고비가 줄 수 있는 저희한테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비대면으로도 뭐 이렇게 위고비 처방도 이루어지거나 했었지만은 그런 약간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저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담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위고비를 좀 약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게임을 하는데 네네. 일단 내가 게임을 잘해야 돼. 근데 얘는 아이템이야. 엄청난 아이템이야. 진짜 귀한 아이템을 내가 얻었어. 근데 아이템 있다고 내가 보스는 못 깨. 잘 열심히 연습해서 아이템이 있으면 보스를 쉽게 깰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게임 잘하는 건 내 좋은 생활 습관과 내가 삶을 잘 관리하는 거고 얘는 내 귀한 아이템.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 선생님과 또 우리 최 원장님과 함께 네. 다이어트,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어요. 감사드려요. 수다 떨다 가는 기분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뭐 우리 이런 거 꼭 해보자 이런 거 있을까요?
이 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통제처럼 잠깐 못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진짜 30, 40대 남자분들께 가장 필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뭔가 해결하는 나만의 어떤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반드시 만들자. 이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비만 유발 환경 속에서 앞으로 나의 진짜 30년, 40년, 5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꼭 재밌는 취미 생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습관은 밥 먹고 비디오 게임 하기.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노트북 들고 서울숲에서 해라. 녹음이 우거진 곳에서.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풀한 게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롤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올라가거든요. 이게 잘 되면은 도파민 터지지만 안 되면 스트레스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게임 시간을 좀 보는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아니면 차라리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닌텐도 위 같은 거
그런 거 열심히 너무 좋죠.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런 거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위키피디아에서 돈 관리, 시간 관리, 커리어 관리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건강 관리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규칙과 나만의 룰들을 만들어서 잘 실행한다는 거는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